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5일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장기간 점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전시내각 강요들과의 회동 뒤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보길 원하며 이 맥락에서 관련 대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하마스의 테러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는 이 작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단계에서는 종전의 집중 폭격에서 벗어나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또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과 하마스를 구분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자지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마스를 상대로 한 작전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양측 간 전투가 수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동 뒤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15일 도네츠크주에 세 발의 사거리 연장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러시아가 임명한 도네츠크 지역 당국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현지 시각으로 이날 0시 25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내 마리우폴시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물, 피해 사항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최대 사거리 306km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육군 전술 미사일인 에이테큼스 제공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 왔으며 최근 이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목표물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영토에서 14일 드론 탄은지 한 곳이 발견됐다고 루마니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약 1.5m 깊이로 파인 이 흔적이 우크라이나 항만 기관시설 공격에 사용된 드론이 통제를 잃고 추락하면서 생긴 것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째 폭설이 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서 지하철 추돌 사고로 100여 명이 다쳤다고 시교통당국이 14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후 7시경 퇴근 시간대에 베이징 서북부로 연결되는 지하철의 창핑 노선, 시얼치역과 생명과학원역 사이 지상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15일 성명에서 이번 주 초부터 내린 폭설로 선로가 미끄러워진 가운데 앞서 가던 지하철에 자동 비상정지가 작동했고 뒤따르던 지하철이 제동을 하지 못하면서 추돌했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이 보도한 영상에는 추돌한 두 객차의 연결 부위가 심하게 손상된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당국은 이 사고로 50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고 이 중 102명은 골절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유럽 내 유대인 기관들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7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 중 4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과 긴밀히 연계된 하마스 조직원으로 3명은 독일 베를린, 1명은 네덜란드에 구금됐다고 독일 검찰당국이 14일 밝혔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네덜란드 국적자 1명과 레바논 태생 2명, 이집트 국적자 1명입니다. 이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에 첫 공격을 가했던 10월 이후 하마스로부터 독일 베를린으로 무기를 수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무기를 공급받을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독일 검찰은 밝혔습니다. 마르코 부슈만 독일 법무장관은 지난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최근 몇 주간 독일 내에서 유대인 기관에 대한 공격도 증가했다면서 유대인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체포된 나머지 3명은 덴마크 형법상 테러 조항에 따라 기소될 예정이며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덴마크 경찰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방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하면서 핵동결은 북한이 의지를 보인 적이 없는 가설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의 연내 가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2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4.4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 회계연도 국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한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한편 미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이 14일 본회의에서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넘겨졌습니다. 전날인 13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도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7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선 본회의 연설에서 국방수권법안 제정이 오늘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전 세계 테러 조직으로부터 전례 없고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Enacting the NDAA has never been more vital than today. America and our allies face unprecedented and rapidly evolving threats.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 외교위원장도 상원 표결 후 성명에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으며 우리를 해치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리고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문구가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진행 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위원회에 제출하고 전작권 이양 전 45일 이내에 이를 의회 관련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새 회기연도 국방부와 에너지부 국가안보 프로그램의 정책과 예산 수준을 설정합니다. 새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86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극초음속 무기 및 인공지능 같은 혁신적 기술, 그리고 미군 병력 현대화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잠수함 산업기지를 지원하기 위한 호주로의 자금 이전과 향후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호주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미국과 호주, 영국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3국 안보 협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핵동결은 북한이 의지를 보인 적이 없는 가설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외교를 원하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동결할 경우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우 가설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want to comment about very hypothetical scenarios when they have shown no willingness to move in that direction at all. We are committed to the complete deal.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전해들은 세 명의 익명 인사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개발 중단과 함께 이에 대한 검증을 수용한다면 제재 완화와 함께 다른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해당 보도가 지어낸 이야기이자 허위 정보라며 일축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안을 묻자 우리는 영내 파트너,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So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our allies in the region. We will continue to make clear.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선택지가 외교라는 점과 우리가 북한과의 외교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에 밝힌 대로 우리는 북한 정권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는 것을 봤다며 그러나 우리는 외교가 우리의 첫 번째 선택지라는 것을 계속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국권이 서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 핵동결 추진이 현명하지 않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보다는 확산 방지와 억제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또 확장 억제 외에 한국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도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슈라이버 전 차관보를 인터뷰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님, 미국,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해 대량살상 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북한의 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Well, first of all, I'm glad the close coordination continues, particularly after the spirit of Camp David and the
우선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 이후 정상들의 지속적인 협력 지시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계속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긴급한 위협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여 년 전 부시 정부 때 불법 활동 방지 구상이 있었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의 속도를 늦추려는 방법이었지만 개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금 조달을 단속하는 다양한 노력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저는 북한의 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불법 자금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미한일 3국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는 구상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향후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I think it's unlikely, and I think it's unlikely for a number of reasons. Probably the top of the list would be the message that it would se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핵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 등 국제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핵 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핵 동결보다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북한이 추구하고 바라는 정치적 인정 없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확산 방지와 억지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핵 동결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런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첫 군사 정찰 위성이 2일 새벽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 정찰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다 독자적으로 갈까요? 한국의 위성 역량이 강화되면 앞으로 미한 우주 협력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The issue of reconnaissance and intelligence and surveillance in an alliance is really can be a shared endeavor. So South Korea
미한 동맹은 공동으로 정찰, 정보, 감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량 개발이 반드시 미국에 대한 의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역량 개발은 동맹의 공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스템이 적의 표적이 되는 경우 중첩된 역량은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이런 역량을 갖는 것을 환영합니다. 동맹들 간 역량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반적인 우주협력에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미한 양측은 우주협력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있습니다. 미한 우주당국 간은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미래 우주 협력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동맹의 틀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미라 랩 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한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며칠 내에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은 지난달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죠. 두 체계가 동시에 함께 어떻게 작동할까요?
Well, I don't have insight into the technical details being outside of government now, but it seems to me these are complementary arrangements and agreements. The real issue is
저는 현재 정부에서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체계들이 상호 보완적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보 정보의 수집과 전달이 얼마나 원활하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도 유사한 양자협정이 있다고 생각하며 정치적 동력이 뒷받침된다면 이 모든 것이 기술적 수준에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빈틈없이 실시간 정보를 전달해 적절한 경고를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경고는 결국 대응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솔직히 중국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미한일 국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길 바랍니다.
정보 수집은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미한일 경보 정보 공유는 결국 3국 미사일 방어망 통합으로 이어질까요?
Well, these are sovereign decisions that will be made along the way, but I think that's the optimal state where you have not only warning but you have the ability to respond.
그것은 앞으로 내려질 주권적인 결정들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뿐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대응할 때는 방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발사 방향과 발사 지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한국에서 발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석에 따라서 발사할 때 방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때로는 일본 혹은 한국, 어쩌면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사될 수도 있죠.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정찰 능력이 역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The near-term threat that I understand South Korea is most concerned about is North Korea, and for understandable reasons, given what's happening.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단기적 위협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시위와 군사 현대화를 감안하면 납득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동맹과 미한일 협의의 맥락에서 중국의 진화하는 도전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이러한 한국의 위성 역량이 중국 도전에 대처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싱가포르 공군과 양자 연합훈련인 코만도 슬링을 전개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제3국군과 연합훈련을 펼친 것은 이례적인데요. 타이완 유사 사태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미국은 타이완 유사시 한국이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길 원하나요?
The Commando Sling exercise, there were a number of interesting developments you probably followed. For example, the air refueling.
코만도 슬링 훈련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군용 급유기가 아닌 상업용 급유기를 사용해 공중 급유를 한 것은 새로운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구상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사 상황에서 역동적인 병력 운용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주한미군은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한반도 비상사태를 대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점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더 큰 유연성을 원하고 다양한 유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역동적인 병력 운용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번 훈련이 타이완 유사시 한국 개입의 기대감을 나타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정치 지도부와 주요 부처, 한국군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관심을 점점 더 많이 언급하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 태세도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핵심은 미국이 역동적인 병력 운용을 위한 유연성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님,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일각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일까요?
I'm for exploring steps to strengthen deterrence and to strengthen what right now is extended deterrence. If that
저는 확장 억제를 비롯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모색하는 데 찬성합니다. 그런 합의가 동맹인 한국에 더 큰 자신감과 안도감을 준다면 저는 이를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확장 억제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더 잘 알리고 정치적 공약을 확고히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장 억제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이를 구현하고 탐지하고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약속도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이를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일 협정과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이를 지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핵협의그룹 2차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한국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대부분 기밀이어서 한국 국민들이 알 수 없기 때문일까요?
The aspects of extended deterrence that involve you know very specific means of response will always be sensitive and will be kept at some level of classification.
매우 구체적인 대응 수단을 포함하는 확장 억제의 측면은 항상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기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을 가장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민감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동일한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우리가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확장 억제의 기술적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랜딜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로부터 동북아시아의 안보 역학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의 연내 가동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3국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미국과 한국, 일본이 예정대로 곧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intending to operationalize our trilateral sharing of missile warning data.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미한일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밝힐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 정상이 한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이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라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며칠 내 가동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랩 후퍼 선임국장은 13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대담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한일은 올해 말까지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며칠 내로 이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정세의 악화 요인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14일 선제 타격을 노린 정보 공유 노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3자 간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노름은 명백히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한국, 일본 사이의 미사일 정보 협력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서 미국은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한일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겨냥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BOA의 관련 질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미한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제목으로 채택한 성명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미한일 3국의 조치를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라며 해당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계획을 언급하면서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의 증강하는 위협에 따라 3국의 미사일 정보 공유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올해 여름 백악관이 밝혔듯이 미한일 3국 협력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결속 강화를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는 서한을 우주군에 보냈습니다. 우주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동맹국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미 우주군의 첸스 살치만 우주작전 최고 책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주전에 대비한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13일 발송한 이 서한에서 세계가 우주전쟁이라는 새롭고 우려스러운 미 개척지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격화되고 중국은 타이완을 위협하고 남중국해에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 테러리스트에 맞서 방어에 나선 가운데 우리는 우주를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의 적들은 대담해졌고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등 새로운 악의 축은 더욱 단결했다며 이 새로운 전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동맹국도 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악의 축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럴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이 도전에 맞서 지구에서든 우주에서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우주전쟁 시대에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최신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FUA는 이 서한에 대한 우주군사령부의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한은 중국이 대우주 무기 프로그램과 장거리 정밀 공격을 할 수 있는 우주체계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송됐습니다. 북한도 평화적 우주 개발을 내세우며 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달 21일 밤 10시 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하며 정찰 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체계 완성 차원에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이어서 ICBM 발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호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제2차 미한 핵협의그룹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한 당국 간의 공유한 정보냐는 질문에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북한이 그동안 ICBM 발사 장소로 활용해온 평양, 순안 국제공항 등에서의 발사 준비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 북한이 조만간 ICBM을 발사할지 또 쏜다면 어떤 기종을 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평양엔 15일 오후까지 비가 내린 뒤 16일까지 구름이 끼는 등 기상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말 이후부터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개최 전이 도발 시점으로 예상됩니다. 연내 발사가 이루어지면 올 들어 다섯 번째 ICBM 발사로 이는 북한의 한 해 기준 역대 최다 발사 기록이 됩니다.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는 신형 고체연료 ICBM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지난 7월 12일에 화성 18형 발사였습니다. 4월 첫 시험에 이은 7월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 화성 18형은 최고 고도 6,000km로 1,000km를 비행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올 2월과 3월엔 액체연료 엔진 기반의 ICBM인 화성 15형과 17형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연구위원은 북한이 시험 발사에 나선다면 실전 배치 무기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화성 15형 또는 17형보다는 화성 18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8형은 발사의 신속성과 은밀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고체 연료 추진 체계가 적용된 신형 ICBM입니다. 2차 발사 때 사거리와 고도 등 데이터상으로는 최고의 성능을 보였지만 고작 두 차례 시험 발사로 실전 단계 안정화된 무기 체계가 되긴 어렵다는 게 양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올해 화성 15 한번 쏘고 화성 17 한번 쐈단 말이죠. 그 발사를 전부 실전 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미 15하고 17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실전 배치된 체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화성 18을 쏘면서 마치 실전 배치가 됐다라는 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을 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쓰인 장거리 로켓 천리마 1형을 채택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화성 18형을 이미 성공한 모델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추가 시험 발사를 해야 할 기술적 수요가 없어 보인다며 개발 막바지 단계인 다른 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지난번 구체 연료용 신형 중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엔진 실험의 결과가 아마 최종 단계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이제 이 엔진을 본격적으로 발사체 형식으로 이제 발사하는 실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 보다 완성도가 높은 ICBM 시험 발사를 또다시 감행함으로써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핵미사일 공격 체계를 과시하려 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궤도 안착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정찰위성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눈에 비유하면서 자화자찬했는데 연이어 주먹에 해당하는 ICBM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연말 연시 대내외 극적 선전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발사 쏘고 나서 자신들이 눈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확실한 주먹을 갖게 되고 완성된 주먹을 갖게 되는 의미니까 김정은이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던 핵능력, 이른바 과시의 정치가 완성되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이 연내 추가 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이미 충분한 엔진 추력을 보여준 화성 18형을 추가 발사할 만한 기술적 수요가 분명하지 않고 북한이 관영 매체들을 통해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를 올해 최대 성과로 결산한 상황에서 ICBM을 연말에 발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권전 교수는 하지만 북한은 실전 타격 능력을 높인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분명한 거는 내년에는 여기서 더 발전된 군사적 효과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ICBM을 개발하는 한 해, 구체적으로는 초대형 핵탄도 또는 다탄도 두개 다겠죠.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빈도가 잦아지고 핵미사일 기술이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하면서 미한일 3국은 곧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김태호 차장은 미한일 간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미국의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3자 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노름은 명백히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이달 안에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미한일에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의 첫 활용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차장이 북한의 연말 ICBM 발사 가능성을 제기한 발언은 미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심 장소로 지목된 라진항에 대형 선박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석달 전만 해도 적막감마저 감돌던 곳인데 일주일도 안돼또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에 북한 전용 부두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4일자 위성 사진에는 엿게 낀 구름 사이로 부두에 밀착한 길이 100m 선박이 보입니다. 전례로 볼때 바로 앞 부두에 놓인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위해 정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 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의해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VOA는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해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9일까지 모두 21척의 선박이 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더하면 지난 3개월여 동안 이 항구에서 발견된 대형 선박은 22척으로 늘어납니다. 백악관이 북러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장소에 닷새에 한 번씩 수상한 배가 드나들고 있는 것인데 북러 협력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양상이 전혀 눈에 띄지 않던 곳입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만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거래한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자 우리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추가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이들 두 나라 모두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have made clear that we oppose the transfer of additional weapons from North Korea to Russia and oppose the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86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0월 유엔 총회 제1변의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1변의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 상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 책임 규명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상원이 외무부 국무상을 지낸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 주도로 14일 대정부 질의를 진행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대북 제재와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더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 중 하나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를 자주 노출시키는 것과 관련해 김정은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사후에도 김 씨 일가의 지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영국 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모든 국제기구의 북한 재입국을 즉각 허용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의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세컨더리 제재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ifthly, I believe with allies, we should push to increase sanctions. Now, the North Koreans are masterful at evading sanctions.
스와이어 의원은 마지막으로 동맹국과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해 북한 관리들에게 북한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기소할 것을 촉구했지만 유엔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초당파 의원 모임이 의회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It calls for North Korea to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prosecution. Indeed, in pursuing the failure of the UN to take forward the recommendation.
알톤 의원은 영국 정부가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 강제 목송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북러 간 불법적 무기 거래, 잔혹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같은 문제들을 적극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또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전용하고 강제노동과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해 불법적 무기 개발 및 생산 자금을 마련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영국 외무부 타리크 아흐마트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유엔 연방 담당 국무상은 지난 30년 동안 북한은 주민들의 생계를 희생시키면서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는 국제기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ast three decades have seen North Korea chosen to develop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t the expense of its people's livelihoods.
아흐마드 국무상은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들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협상과 외교 채널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대국 중 하나이자 세계 2위의 반도체 강국이라며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북한에도 여전히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에만 2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여기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4발과 군사정찰위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도발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far this year, North Korea has launched 29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4 ICBMs and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아흐마드 국무상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도 동참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하나가 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영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강력한 결의안을 확보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도 강력히 검토하는 등 책임 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K has consistently and will continue to work to secure strong resolutions on human rights on the DPRK at both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아흐마드 국무상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지난 1년여 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 유럽 프로축구를 무려 400차례나 무단 중계했다는 VOA 보도와 관련해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인 세리에A가 북한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중계권 계약을 맺지 않은 북한에서는 세리에A 축구 경기가 방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의 프로축구리그 세리에A는 북한이 해당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세리에A 관계자는 12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과 한국 지역에 대한 중계권은 2023-2024 시즌 종료 시까지 우리의 중계 자문사인 인프론트가 판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중계권이 한국의 스포티비에 할당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스포티비는 한국에서만 방송하고 있고 북한은 배포 혹은 재송출 권리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무단 방영한 이탈리아 세리에A 축구 경기는 모두 무단으로 송출됐다는 뜻입니다. 앞서 비어있는 북한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탈리아 세리에A 경기를 모두 41회 녹화 중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 밖에도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약 152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 80회, 프랑스 리그 1 경기 49회,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 31회, 스페인 라리가 경기 28회를 불법으로 방영했습니다. 앞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는 BOE에 프리미어리그와 북한은 이번 시즌 중계권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분데스리가 측도 분데스리가를 방영하는 방송사 목록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북한은 해당 국가 목록에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경기를 400회 가까이 무단으로 중계하면서도 유독 한국 국적 선수가 뛰는 경기는 빼놓고 방영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탈리아 세리에A의 경우 지난 시즌까지 한국의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뛰었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 등에 힘입어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까지 올랐는데 북한 주민들은 경기를 시청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2021-2022 시즌 동안 23골을 넣어 전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올해 시즌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있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경기도 북한에선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소속의 황희찬 선수와 더불어 지난 시즌과 올해 각각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와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던 이강인 선수의 모습도 조선중앙TV 화면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도 쪽의 비의 양은 30mm까지 예상되고 북부 지역은 20cm 정도의 눈을 예상합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도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남포는 종일 흐리고 가끔 눈 내립니다. 대부분 지역은 오후에 눈과 비가 그칩니다.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최저기온은 9도, 영하 9도, 낮 최고도 영하 9도입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영하 1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용해는 종일 비나 눈 내리겠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오후에 그칩니다.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4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6도입니다. 자강도 그리고 종일 비나 눈 내립니다. 희천 지역만 오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13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12도입니다. 강원도 흐리고 비나 눈 내리다가 원산과 장전은 맑아지겠고 평강은 계속 흐립니다.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1도. 평강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6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대부분 지역 종일 흐리고 가끔 눈 내립니다. 함흥은 오후에 맑겠고 청진과 선봉은 흐립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최고 0도. 청진은 아침 최저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5도입니다. 양강도 흐리고 종일 가끔 눈 내립니다.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17도, 낮 최고 영하 12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2에서 4m, 먼바다는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5에서 4m, 먼바다 4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장기간 점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전시내각 강요들과의 회동 뒤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보길 원하며 이 맥락에서 관련 대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하마스의 테러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는 이 작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단계에서는 종전의 집중 폭격에서 벗어나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보다 정밀한 폭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또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과 하마스를 구분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자지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마스를 상대로 한 작전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양측 간 전투가 수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동 뒤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15일 도네츠크주에 세 발의 사거리 연장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러시아가 임명한 도네츠크 지역 당국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현지 시각으로 이날 0시 25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내 마리우폴시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물, 피해사항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최대 사거리 306km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육군 전술 미사일인 에이테큼스 제공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왔으며 최근 이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목표물들을 공격해왔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영토에서 14일 드론 탄은지 한 곳이 발견됐다고 루마니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약 1.5m 깊이로 파인 이 흔적이 우크라이나 항만 기관시설 공격에 사용된 드론이 통제를 잃고 추락하면서 생긴 것이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째 폭설이 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서 지하철 추돌 사고로 100여 명이 다쳤다고 시교통당국이 14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후 7시경 퇴근 시간대에 베이징 서북부로 연결되는 지하철의 창핑 노선, 시열치역과 생명과학원역 사이 지상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15일 성명에서 이번 주 초부터 내린 폭설로 선로가 미끄러워진 가운데 앞서가던 지하철에 자동 비상정지가 작동했고 뒤따르던 지하철이 제동을 하지 못하면서 추돌했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이 보도한 영상에는 추돌한 두 객차의 연결 부위가 심하게 손상된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당국은 이 사고로 50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고 이 중 102명은 골절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유럽 내 유대인 기관들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7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 중 4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과 긴밀히 연계된 하마스 조직원으로 3명은 독일 베를린, 1명은 네덜란드에 구금됐다고 독일 검찰당국이 14일 밝혔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네덜란드 국적자 1명과 레바논 태생 2명, 이집트 국적자 1명입니다. 이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에 첫 공격을 가했던 10월 이후 하마스로부터 독일 베를린으로 무기를 수송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무기를 공급받을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독일 검찰은 밝혔습니다. 마르코 부슈만 독일 법무장관은 지난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최근 몇 주간 독일 내에서 유대인 기관에 대한 공격도 증가했다면서 유대인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체포된 나머지 3명은 덴마크 형법상 테러 조항에 따라 기소될 예정이며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덴마크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덴마크가 유럽 땅에 있는 하마스의 기관망을 폭로했다고 평가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독일과 네덜란드 당국에 체포된 사람들은 하마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두 나라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